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로마서 12장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하나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쭉 살펴오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당한 신앙 행위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악당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실천 이전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내용과 원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그 믿음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많이 실패가 일어나는 대목은 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암송하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시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방법은 그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는 것으로는 해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짐을 주께 갖다 맡기라. 그것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께 짐을 맡기는 방법은 내 짐을 벗어서 주께서 대신 져주는 식으로 짐을 넘겨주는 것으로서의 그런 쉼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짐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짐을 대신 져주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쉼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휴식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짐 지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세 번이나 간구한 것을 합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짐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짐을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왜요? 29절에 다시 가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이 짐의 가벼움과 쉬움은 물리적인 무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주님은 이 짐이 억울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계속해오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칼을 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그건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이 짐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래서 안 지셨다면 우리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주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뒤따르는 여인들이 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기억나십니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참 마음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뒤쫓아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늘 꿈이 깨지느냐 하면요, 제 경우에는 그 밑에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남은 살렸던 자가 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늘 거기서 걸려요. 그럼 저 같으면 한번 내려와 볼 것 같아요. 탁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귓방맹이를 한 대 올려 붙이고 다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가 바로 믿음이 동원돼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난관을 제거하는 것에만 동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요. 악당들을 회개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악당들을 회개시켜 놓고 환영시켜 놓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요청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필요성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총과 긍휼 덕분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짐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짐을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으로 찾아가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께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가로막고 섰죠. 뭐라고 꾸중을 들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억울합니다.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희생들이 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신자의 생활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듯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들을 죽이고 새로운 인류의 시절을 만들면 간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 한 번 작정하신 모든 질서, 법칙을 그대로 쓰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지 그걸 없애고 다시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누군지 모르며 아니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구절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우선 감옥에서 나와야죠. 자신이 처한 고단한 지경에서부터 탈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제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의 위문을 받고 한 답신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여러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위문품도 갖고 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잡혀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곤란한 지경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가 하는 능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저들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들고 왔기 때문이 아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내 궁핍한 것, 내 어려운 것을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고 어려움을 완화시켜줘서 고맙다는 것 아니다. 이걸. 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에도 일체 비교를 배운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답을 얻어내십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바울은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삽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로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넣으면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도 성립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는 방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타고 가는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동족들을 동원해서 그를 내장하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돌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위로하고 편들어 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없듯이 세상이 그를 못 살게 군 것은 그를 또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갑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못 갑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는 어떤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난관을 한꺼번에 해치워버리는 것, 해결하고 평탄한 길, 형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난관이라도 하나님이 가라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감수하고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실패는 어디나 여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헌신해봤자, 정직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결국 세상의 박수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명하시지 않고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펼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주를 뒤쫓는 마음으로 감수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보상을 받는가,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는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된 기쁨과 그 사역의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십시다.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집안을 종에게 맡기고 청지기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관리할 것을 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남은 식구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집안 재산을 관리하며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나와서 주인이 언제 오는가 쌍안경 들고 지켜보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 그가 그 가족에 속한 종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르는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할 일입니다.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종은 맡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분명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말 안 듣고 못되게 구는 자 내비두십시오. 주인이 돌아와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심판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감춰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란듯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의도에 몇백만을 모아놓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깃발 들고 혈서 쓰고 칼 들고 나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 싸움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란듯한 것이 아닙니다. 명분과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 기억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분적이고 형태적이고 보란듯이 지위와 신분과 권세와 각광을 받으면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야모도 무사시라는 그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평생을 검도의 그 뜻을 두고 평생 그 검술 연마만 하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검술의 진전을 위하여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가서 시합을 했지만 누가 더 센가를 보려는 시합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술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하여 잘한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 검도의 깊은 뜻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70이나 80쯤 돼서 이제 은퇴한 구란도 노스케라는 유명한 당시에 검성으로 추앙받고 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이제 은퇴를 하고 칼에서 손을 놓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가서 가르침을 원하고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아들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한참 시합을 하던 도중에 이 구란도 노스케가 칼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쫓아가 보니까 괭이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자기 농사짓던 밭에 가서 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야모도 무사시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칼을 버리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떠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깨우친 건 이겁니다. 칼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자고 쓰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는 이유는 내 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편에 뭘 구하는 겁니까? 내 집 식구, 내 나라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뭘 하자고요? 먹고 살자고요. 먹고 산다는 건 여기서 가장 간단한 무슨 생명의 보존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과 한 인류, 한 민족이나 뭐 사회의 그 사람들이 살아갈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적군을 쳐야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칼을 들고 적을 치는 것과 괭이질을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못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젊을 때 군대를 가서 그래요. 한 번은 배군대에 등산을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때 무슨 뭐 왕거미 작전인가 뭐 그런 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모르고 군인들에게만 떨어진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검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으르딱딱거려요. 꼭대기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래서 왜 이렇게 으르딱딱거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알아요? 자기만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우리는 다 자기네들 덕분에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나라를 위하여 지키는 그것은 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보호한 국민이 뭘 하라고요?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요. 그 사람이 이 뒤에서 농사 지은 걸로 자기도 먹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군인이어야만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오해를 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각각의 일을 하는 소시민들로 인하여 한 나라가 성립되고 한 나라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세금 내고 자기 맡은 일하고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애국자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성경에 나타난 비유대로 하자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은 표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 신문에 TV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모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 앞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만 생명과 거룩이 전달되며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매일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지고 볶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보란듯한 싸움, 이준열사 같고 안중근 같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믿음이 보상받지 못해 보이고 무슨 효과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니라 바로 그 상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했다 이거예요. 그 정당한 일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성경이 귀히 여기는 일, 하나님이 시킨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충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증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또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회개시키사 구원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된 책임들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쓸모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욕심을 내지 말고 충성하며 겸손과 인내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기쁨 속에 서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다운 일생을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